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 우리가 본 본문 9절에 있는 화평케 하는 자, 우리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그 적당한 타협이나 혹은 무마시켜서 그 말썽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소극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강조한 바와 같이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 이 저자 마태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된 신앙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된 증상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심령이 중생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참다운 그 심령의 상태는 이 화평케 하는 것이 커다란 증상으로 나타난다 이거죠. 이때 말하는 화평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분쟁이나 다툼을 무마시키는 이런 현상의 문제를 꿰매고 덮는 문제가 아니고 싸움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할 때 마태의 지적을 우리가 추적해보면 이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 속에서 싸움을 일컫는 것이죠.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증상이라는 것이 지적하는 바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참다운 백성이요 그의 진정한 그 백성으로 거듭난 심령을 갖고 있지 않을 때는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겁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존재다 이거죠. 어떤 이유에서 그 전쟁이 발생하느냐? 이 마태복음 전체의 사상을 꿰뚫어 보면 그리고 마태가 지적하려는 또 공격하려는 대상들을 보면 그것이 언제나 우월감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가시면 복음서가 공통되게 지적하는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적인 잘못의 전형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기 나타나는 바리새인, 나는 저 사람과 다릅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다릅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종교심이 많습니다. 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뭐의 잘못이냐? 이 우월감과 열등감이 우월하다는 것과 열등하다는 것이 우월한 자로 하여금 열등한 자를 공격하고 피해를 입히는 일을 정당화한다는 사실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인류 역사는 뭐 전쟁의 역사인데 그 전쟁을 일으키는 모든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월감입니다. 힘에 의한 우월감이죠. 그러나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힘만의 우월감이 아닙니다. 일본은 아직도 우리나라나 중국에 대하여 과거사를 사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사죄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이 그 범죄한 이웃 나라들은 지금 독일과 동등한 힘이나 문화나 지성적인 대등한 차원에 와 있고 일본은 우리와 중국이 자기네보다 아직 열등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사죄할 수 없죠. 사죄한다는 것은 대등해야 일어나는 행동입니다. 우월하고 열등한 우열의 차이가 있을 때는 용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 일본 사람들은 학자까지 자기네가 그 서양 사람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 서구에 대한 뭐랄까요 그 추종과 그 한없는 열등감 속에서의 그 사모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도 그렇죠. 그 제일 부끄러운 게 뭐냐면 여러분 애들이요. 그 옷에 USA 이런 거 찍힌 거 입고 다니는 거 대단히 창피한 겁니다. 영어 무늬 있는 옷 같은 거 입으시면 대단히 창피한 겁니다. 그 민족적 차원에서는 대단히 자존심 상하는 건데 게다가 또 그 애들 긴 바지 끌고 다니는 것도 대단히 창피한 거거든요. 그게 미국 흑인 빈민가에 사는 애들이 바지가 없어 아버지 옷 입고 나와서 생긴 패션인데 그거 흉내낸 거들라니까 뭐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사과할 리가 없죠. 상대가 안 되니까. 우리나라 테레비 프로는 다 일본 거 따온 거고요. 그래서 우월감을 가지면 가진 자가 그렇지 않은 자에게 동정을 베푸고 이렇게 뭐 아량을 베풀지 않습니다. 인간은. 잡아먹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게 성경 안에서는 어떤 사건으로 대표되어 있느냐면 다윗의 범죄입니다. 다윗은 구약 인물 중에 그 손꼽히는 인물 아닙니까?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렇게 3대 인물입니다. 신약을 시작하는 데서 등장하는 인물은 아브라함과 다윗이 구약의 대표자로 등장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생애를 봐도 신앙적으로 그를 따를 사람이 없기에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입니다. 그는 어려서 전쟁에 나갈 수 없는 나이 때 형들을 전쟁터에 나간 형들을 찾아왔다가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 맨몸으로 물맷돌 5개 들고 서서 적장을 쳐 죽인 자요. 구국의 영웅이 되었으나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쫓겨다닙니다. 어디까지 쫓겨가냐면 적국인 블레셋에까지 쫓겨가고 미친 척해서 간신히 그 호구를 벗어나는 그런 어려운 망명생활을 하지만 사울왕을 향하여 적대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가 나중에 사울왕이 죽고 이제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주변의 적국들을 다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나라들을 다 이제 또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밧세바 사건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놀라는 것은 그가 어려웠을 때 신앙적인 시련을 받고 있을 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형통해지고 모든 성공을 획득한 후에 범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범죄의 성격이 뭐냐 할 때 마단 선지자가 와서 한 지적이 대단히 그 의미심장합니다. 다윗의 범죄를 지적하기 위해 마단 선지자가 이런 예를 듭니다. 어떤 동네에 부자가 있는데 소와 나귀와 양이 무수히 많은 부자입니다. 그런데 옆집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 사는데 새끼 양 하나 자기 자식같이 아끼면서 하나 소유한 그 가난한 사람이 살았는데 부잣집에 손님이 오자 이 부자가 자기 양떼에서 잡아서 대접하지 않고 그 새끼 양 하나 자식같이 아끼는 사람의 것을 뺏어서 대접했습니다. 그 다윗이 화를 내죠. 우리나라에 그런 악당이 있단 말이오. 당장 그 벌하시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 유명한 그 사건입니다. 거기 등장하는 얘기가 부자가 그 하나 가진 사람 걸 왜 뺏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는 많고 저 사람 그거 하나인데. 근데 그 뺏는 이유가 나는 뺏어도 되는 사람이다요. 이 많은 걸 소유한 것은 나는 너와 다른 사람이고 너 그거밖에 없는 것은 너는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고 그거 하나 가지나 마나 한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널 뺏어도 된다 이거죠. 거기다 신앙까지 동원해서 하나님이 나는 인정해서 이 많은 복을 줬고 너는 하나님이 미워해서 안 준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내가 대신하겠어 식으로 밀고 오면 그 다음에 무슨 방법이 없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 실수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가 지킨 신앙적인 모든 정당한 행위들 그의 인내, 그의 겸손, 그의 충성 하나님만 바라보는 열심 이런 것들이 결국 나중에 뭘로 삐져나왔냐면 나는 나 하고 싶은 걸 해도 돼로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가 겪는 모든 전쟁과 싸움, 다툼의 배후엔 뭐가 원인으로 존재하느냐? 이 우월감이 존재하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피해를 줘도 된다. 난 그럴 권리와 자격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인도를 점령한 영국은 물론 우리 개신교 국가입니다. 그러나 인도가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인도네시아를 식민지로 삼았던 네덜란드는 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 중에 유일하게 개신교가 국교인 나라입니다. 구교가 국교인 나라는 많아도 신교가 국교인 나라는 네덜란드 하나입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왜 그랬어요? 저들이 저들을 착취했기 때문입니다. 그 착취한 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없는 식으로 착취를 했습니다. 그 자라날 때 뇌의 뇌의 완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금 같은 것들을 절대량이 부족하도록 통제를 해서 바보를 만드는 짓들을 하고 아프리카 같은데 영국 사람들이 가서 무슨 그 사업을 벌이면 원주민들을 동원해서 일을 시키면서 그 공사 감독을 인도 사람을 써요. 잔혹하게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바보같이 그 인도 감독한테 증오심을 품고 어쩌다 만나게 되는 주인한테 호소를 합니다. 영국 주인한테. 저 인도 사람 감독관이 이렇게 저렇게 나쁜 짓을 합니다. 웃으면서 그랬냐고. 내가 몰랐다고. 시정시키겠다고. 그리고 감독관을 불러서 그래요. 너 어떻게 했길래 제가 나한테 와서 불평을 하게 하냐? 그래서 또 죽여요.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인도 감독관을 더 미워하고 영국은 안 미워해요. 이 교활한 파란 눈에 코빼죽한 악당들을 몰라봤다. 형님, 저 인종차별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우리도 가졌으면 악당 노릇을 했을 거니까.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달러 좀 갖고 있는 동안에 동남아에 값싼 노동력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괄세했는지 아십니까?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어느 날 슈퍼에 갔다가 우리 동네가 아니고 저 밖에 어디 갔다 슈퍼에 갔는데 그 아마 파키스탄 사람인지 방글라데시 사람인지가 왔는데 이 카운터에 있는 아가씨가 쳐다를 안 봐서 계산을 못해요. 똥강아지가 와도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똥강아지가 오면 잡아먹을 생각이라도 했을 거 아니에요. 생물 취급을 안 해요. 우리가 인도네시아나 태국 같은 데 현지 공장을 만들어 놓고 현지인들 쓰면서 얼마나 그 못되게 굴었는지 이런 것 많습니다. 월남 전쟁 때 파월 군들이 가서 얼마나 못된지. 인간이 가지는 범죄의 배후에 최고의 원인이 우월감이 되니까요. 가짜는 우월감. 우월감은 대단히 웃기는 거예요. 무슨 눈이 조금 크다. 키가 조금 크다. 무슨 공부를 조금 잘했다. 이런 것들로 할 수 없는 짓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딴 데 대해서는 사람에 대해서도 지랄해. 우리 LA 저 흑인 폭동 나고 한참 난리 법석을 벌일 때 미국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동부에서 고양이가 뭐 어디 뭐 고층 빌딩에 올라가나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면 못 내려오고 있어서 온 시가 법석을 떨고 소방대가 출동해갖고 구출한 얘기가 토불어 났어요, 사건으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 기르는 고양이 새끼만도 이 유색인종은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그건 자기네들이 기르는 애완동물이고 우리는 같지 않은 족속인 거예요. 화를 내자는 게 아닌데 그게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이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인은 잘한다고 하면서 싸움을 불러일으키는 거 보실래요? 출퇴근하는 전철역이 얼마나 그 복잡해요. 거기 서서 전도를 해요. 길을 막고 광화문 앞에 받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 이거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근데 왜 그 무례하고 몰상식한 짓을 하냐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얘기를 하러 갔다는 우월감 때문에요. 당신의 영혼과 영원한 운명에 관한 얘기를 하러 갔으니까 이 사람들이 출근을 해야 되고 지금 바쁘고 하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에 어떤 예우가 없다고요. 몰상시켜도 되고 무례해도 돼야 된다고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하면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상심 있고 경우 있게 하셔야 돼요. 아무 때나 문 열고 쳐들어오는 왜 당신은 들어 예수 믿으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러니까 당신 나한테 이 중요한 얘기를 하려면 이 중요한 얘기 앞에 있는 보다 쉽고 기초적인 예의를 지키고 와라. 그게 세상 사람들의 반론이에요. 너희 같은 놈들이 믿는 예수라면 싫다. 너랑 같이 가야 되는 천국이면 싫다 이거예요. 알아들으세요? 이거 크리스마스 절개 이렇게 뱅뱅거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는 몰라요. 예수를 믿어 이 싸움에서 벗어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모두 죄 아래 있고 은혜를 필요로 하는 대상이라는 깊은 이해로 말미암는 동등한 예의를 갖고 상대방을 대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평화가 있단 말이죠. 그때 비로소 싸움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2장에 가시면 3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르쳐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라. 이게 여기 왜 등장해 있냐면요 재밌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자꾸 찝쩍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중이 쫓아다니는 이 예수가 뭐 그 쫓아다닐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지금 애를 써요. 그래서 저들의 그 신앙의 내용을 갖고 율법을 갖고 자꾸 찝쩍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묻죠.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 대답이 대단히 재밌죠.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이라. 이게 얼마나 사실은 가시돋친 답인지 아시겠어요? 너 같이 이렇게 와서 시비 걸지 마라 이거예요. 응? 너희가 대접받았는데 내가 등장해서 너희 식으로 생각해서 내 인기를 끌고 있고, 응? 너희 식으로 생각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그 관심을 끌고 있다는 걸로 와서 시비를 걸고 마음속에 미움을 갖지 마라 이거예요. 그게 율법이다, 유엔수들아. 마태복음 18장으로 가보시죠.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식족해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어린아이와 같아 줘야 된다는 건 뭐예요? 어린아이는 가진 자가 아니라는 뜻에서 지금 여기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진하다는 뜻에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애들이 순진하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들의 오해입니다. 애들도 어른과 똑같이로 악하고 교활합니다. 짓는 죄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어른들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게 100원어치, 200원어치, 사기치는 게 10원어치, 20원어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웃고 넘어가는 것이지 애들의 그 거짓됨과 그 악함은 참으로 끔찍합니다. 그 독사 새끼는 독사가 아닌 줄 아세요? 독사가 처음엔 지렁이였다가 크면서 뱀이 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럼 사람 새끼는 그 죄인이에요. 그 새끼가 지금 여러분 같이 이렇게 크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죄인으로 태어난다. 우리는 처음엔 지렁이였다가 나중에 뱀이 되고 혹은 막대기가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꾸.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가 그게 아니라고요. 어린아이는 가지지 않은 자예요. 자기의 필요를 자기가 채울 수 없는 자예요. 남의 보호 아래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해? 우월감에 젖어 있지 않는 자예요. 그래서 천국 백성의 표도 뭐냐면 이런 어린 소자 하나를 업신여기지 않는 자예요. 어린 소자를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너는 안 가졌지, 너는 못 가졌지, 너는 못 났지라고 심판하지 않는 자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마태복음 25장에 마태의 이런 지적이 얼마나 여러 번 강조되고 있는가 보세요. 31절.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여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 뒷부분은 그 반대의 경우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한 게 뭐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떤 말하자면 동정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마음을 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여러분 보세요. 한 번은 전철역에서 전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젊은 애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저쪽에서 이제 하나 들어오고 이쪽에서 가운데 그 차가 들어오죠. 이렇게 저쪽에서 오고 이쪽에서 오고 꼭 부딪혀 보이죠. 사실은 옆 길로 가지만 아슬아슬하게 레일을 따라서 이 왼수들이 한다는 소리가 부딪혀라 부딪혀라 부딪혀라요. 그걸 확 밀었어야 되는데 그때 참지 말고. 애들은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죠. 부딪혀서 일어나는 사건의 재미만 알지. 그게 부딪히면 그게 전철역, 전철 그 선로가 파괴되고 그 역이 파괴돼서 고치고 이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업에 피해를 주는지. 생업에, 거기서 다치고 부상하고 그러면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서 말하자면 학교 다니던 걸 포기하고 뭐 어디 일하러 나가야 되고 뭐 이런 게 연결되는지 모르죠. 재미죠. 영화 장면을 보세요. 부딪혀라, 부딪혀라. 우리가 누구 불쌍한 사람 보거나 누가 뭐 어떻게 불이 났거나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 보다 그런 것보다 운국으로 그러시는 경우 없어요. 수해를 당했다. 불이 났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죠. 살 데가 없고 흩어져서 당분간 살면 그 형제들 집에 와서 뭐 어떻게 해요. 그냥 인상을 쓰면서 아니 와서 주무세요. 그렇지만 그 관세를 받고 가서 새우잠을 자야 되고 밥 먹을 때 그놈의 응? 형님 내 형수가 숟가락 딱딱 놓는 밥 얻어 먹어야 되고 그런 걸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예요 지금. 누가 궁핍할 때 왜 도와주지? 그게 뭔지 아는 게 그 처지와 내 처지가 같은 거예요. 얘는 못나서 그 처지에 있고 나는 잘나서 이 처지에 있지 않다는 걸 아는 데서부터 그게 지극히 어린 소자 지극히 뭐에 여기는 작은 자 하나에게 손이 나가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해서? 죄를 기준으로 해서. 죄를 기준으로 해서. 인간이 뭐라는 걸 아는 차원에서. 은혜를 필요로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똑같다는, 평등하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서로 나눠주는 것은 그게 무슨 뭐 어떻게 해결의 실마리가 안 되죠. 내용도 아니고 방법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그런 우리 모두 똑같은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아는 차원에서. 저 사람의 처지는 내 나나 무슨 우열의 개념에서 비교할 게 없다는 걸 아는 거죠. 여기에서 평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시죠. 에베소서 2장에 의하면 에베소서 2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팔레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민이라는 우월감 속에 쌓여있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어떻게 화목했다고요? 그 자신을 제물로 삼아 십자가로 둘을 하나로 묶고 또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사이를 십자가로 화목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월한 입장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교훈하고 명령하고 이렇게 평화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를 썩는 미랄이 되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는 우리 죄를 지는 어린 양의 제물이 되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죠. 예수님께서야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하시죠. 우리 앞에서 권위와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뭐라 그러셔도 우리가 할 말이 없죠. 그러나 평화가 어떻게 나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동등하게 취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얘기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와 같이 사람 사람 사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라. 우리에게 무슨 차이가 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린 다 죄 아래 있고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여 나를 다른 사람 위에 앉히려 하지 않고 상대방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며 그 처지가 내 처지와 방불한 것을 아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설 때 그게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원을 얻은 중생한 심령만이 가지는 증상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없다면 아까 서두에 인용된 바와 같이 나는 죄와 다릅니다. 나는 일주일에 금식을 두 번이나 하고 십일조를 내고 난 토색하지 않습니다. 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난 사기치지 않습니다. 죄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모든 싸움이 거기 있다니까. 서구 사회가 저렇게 몰락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무엇인지, 자기네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 있습니까? 저들의 우월감에서 비롯된 행동들에 의한 상처, 그 열등감을 만족시키려는 발버둥을 벗어나는 데 있습니다. 서구 사회를 부러워하고 저들의 삶의 모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참다운 인간의 모습을 추적하고 그 완성을 향하여 여러분에게 허락된 구원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 내용을 채우려 할 때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이의 백성으로서 참다운 복과 자랑과 특권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인종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얻은 구원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신앙의 행동과 원칙과 내용과 목표를 가져야 되는가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제대로 된 결심과 분별과 실천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은 참다운 인간에 대한 이해요.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인식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쓸모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만이 유일하게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며 거기 진리와 생명과 화평과 복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월감과 열등감의 싸움에 뛰어들지 말게 하시고 자랑과 상처와 전쟁과 다툼에서 우리를 벗어나고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주의 크신 이름을 뒤쫓는 십자가를 지는 복된 신앙에 충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를 뒤쫓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기로 약속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을 입은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